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 인도적 협력 추진 협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노기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밝혔습니다. 노 본부장은 12일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일본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북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도 이런 한미 간 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한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3일 도쿄를 방문해 노기덕 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와 북한 정권의 납치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외교부를 인용해 한반도 시각으로 13일에 한일, 14일에 한미 양자 협의를 거쳐 미한일 3국 대표들이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세 나라 북핵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건 지난 6월 서울 회동 이후 석달 만입니다. 미국 뉴욕 등을 겨냥한 여객기 테러로 3천 명의 희생을 낳았던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미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미국 대통령들은 11일 뉴욕과 펜실베니아, 워싱턴 등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9.11 테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단합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위대한 힘이라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이 열린 뉴욕 그라운드 제로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있던 곳으로 9.11 테러 당시 테러범들이 납치한 여객기로 자폭한 뒤 110층 건물 두 동이 모두 무너져 2,7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곳은 현재 새로운 세계무역센터 복합단지와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20년 전보다 안전해졌다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BOE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의 국방 능력과 타격 능력은 모두 진화했고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전 세계 다양한 위협에 대한 미군의 수집과 분석, 추적 능력이 상당히 발전하였다며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조율, 충돌 방지 능력이 20년 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프간에서 전개되는 위협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중국 등 주요 위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설이 돌던 국제 테러 조직 알카이다 지도자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9.11 테러 공격 20주년을 맞아 새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알카이다는 9.11 테러 공격의 주범으로 이번 영상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됐지만 그의 생존을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투쟁을 하는 지하디스트 감시단체 사이트 인텔리전스 그룹은 알자와히리가 11일 공개된 영상에서 예루살렘은 절대 유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지난 1월 있었던 시리아 내 러시아 병력을 겨냥한 알카이다의 공격을 찬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트는 또알 자와히리가 미군의 아프간 철수도 언급했다며, 하지만 미국이 지난해 2월에 탈레반과 철수 협의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최근에 녹화됐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알 자와히리는 영상에서 탈레반의 카불 등 아프간 점령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시리아 북부 라카 외곽에서 발생한 러시아 병력에 대한 알카이다의 공격은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1년 오사마 빌 라덴이 미군 특수부대에 사살된 뒤 알카이다 지도자에 오른 알 자와히리는 지난해 후반부터 지병에 따른 사망설이 돌았고 이후 이번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 어떤 영상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생존에 대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알 자와히리가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발생한 미국 대사관 폭파 등 다양한 테러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최대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지명 수배 중에 있습니다. 타이완 남동쪽에서 북상 중인 태풍 찬투가 오는 16일쯤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고 한국 기상청이 전망했습니다. 한국 기상청은 찬투의 최대 풍속이 초속 50m로 매우 강력하다며 15일에서 16일쯤 제주도 부근이나 한반도 남쪽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심야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제재 이행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올림픽위원회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이죠. 이 구구절을 맞아 평양에서 열병식을 진행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과거 많이 했는데 이 올해 구구절 열병식은 여러모로 과거와 다르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열병식은요.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메시지 없이 철저하게 대내 결속을 염두에 둔 국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이 관련 비난 발언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 없이 또 조용히 그리고 축소된 규모로 진행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 밖에 이 과거와 달리 특징적인 점을 꼽자면 물론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가 심야 열병식을 꼽을 수 있겠죠. 심야 열병식은 북한에서 이번이 세 번째였는데요. 첫 번째 심야 열병식은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서 열렸었고요. 이때 자정에 시작했죠. 그리고 두 번째 심야 열병식은 올해 1월 14일에 노동당 8차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이 그것이었는데요. 이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은 올해 1월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열병식 하면은 보통 군 병력이 동원돼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그 열병식은 정규군이 아니라 노동적위군이 전면에 나서서 이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 노동적위군은 북한의 이 노동자나 농민 사무원 등이 그 행정단위별로 편성된 민간 군사 조직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남한을 예를 들자면 민방위와 비슷한데요. 이것 때문에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전략무기, 과거에 우리가 열병식을 보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같은 이런 전략무기를 선보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무력 과시용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런 그 전략무기의 과시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생활장비들, 그러니까 트랙터나 소방차 등이 등장을 했고요. 또 방독면을 쓴 코로나19 부대도 행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무기나 전략무기를 배치해서 대외적으로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행사라기보다는 내부 결속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이것이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전략무기, 또 이 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석단에 등장은 했지만 연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리 일환 방비서가 연설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당초에는 이번에 이제 구구절 열병식이 열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고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하는 점이 이제 그 외부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관심사였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그 양복 차림으로 나왔고요. 또 네. 전보다는 그 살이 많이 빠진 모습으로 주석단에 등장을 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리일환 당비서 겸 그 선전선동 부장이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 내용은 뭐 평범했습니다. 아, 전대미문의 그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주체의 길, 사회주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연설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그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연설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 도중에 좀 울먹이면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고요. 예. 또 올 1월에는 8차 당대회 열병식을 했지만 당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안 하고 국방상이었죠. 그 김정관 국방상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이것을 좀 추측을 해보면 역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원수로 정규군이 참석하는 상당히 큰 행사 또 당이 주도가 되는 곳에서는 어떤 연설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이번 행사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정규군이 아니라 민간 부분이 많이 참석한 그런 그 연설입니다. 따라서 국방상이 아니라 선전선동을 담당한 리일환 부장을 시킨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또 이 조선중앙TV를 보면은 이번에 그 조영원 당 조직비서가 열병부대를 사열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조비서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뭐 조영원 비서가 이 북한에서 핵심 실세로 일컫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이 주석단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지 않고 리일환 당비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설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열을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하지 않았다는 거. 또 이번 연설도 김정은 위원장이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죠. 리일환 당비서가 연설을 하고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부대를 사열한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로우 프로파일로 이번에 참석만 했을 뿐 전면에서 그 연설을 하거나 사열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저런 말하자면 그 대내외적인 메시지를 좀 숙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런 가운데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대외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열병식 행렬 순서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옆이 평양시 당원사단이 선두에섰고요. 또 그 뒤를 김책제철소 중대, 또 비상방역 중대, 또 사회안전군 등이 이렇게 뒤를 이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그 사열을 일단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열 다음에 그 행렬, 그 김일성 원장을 쭉 행렬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 순서가 이제 그 흥미로웠습니다. 평양시 그 당원사단이 먼저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책제철소 같은 큰 기업소 이런 그 종대들이 쭉 갔고요. 그다음에 비상방역 종대 그리고 사회안전원 이런 순서로 이제 행렬이 이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방송된 시간은 1시간 정도였고 좀 과거에 비하면 조금 줄어든 그런 감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요. 평양시 이제 당원사단이 이제 선두에 섰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해 8, 9월이죠. 당시 그 북한에 그 태풍 홍수가 나서 함경도 뭐 강원도 황해도 쪽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특별 지시를 내려서 당원사단이 조직이 돼서 두 달 이상 젊은 그 북한 청년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수해복구를 했는데요. 당시 이 등장했던 그 이름이 바로 당원사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수해복구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당원사단을 아마 행렬의 선두에 앞세우고서 좀 그 노고를 위로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책제철소 같은 큰 기업소 종대들이 뒤따랐는데요. 역시 그것은 요새 그 북한이 하고 있는 자력갱생 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 단위로. 그래서 그런 아마 그 기업소 그 근로자들을 위로하려는 그런 게 아닌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방역 종대 네요. 무슨 오렌지색 그 방역복을 입고서 행렬을 따라갔는데요. 이번 것은 역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방역 종대를 그 중간에 놓는 것은 역시 그 경제난과 코로나 사태로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이런 방역 대세를 앞세워서 그 좀 노고를 위로하려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관측이 많고요. 사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 열병식 내는 안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이런 것이 없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열병식에는 안 보였지만 9월 10일 그 다음 날이죠. 그 구구절 다음 날 북한의 그 고위 간부들이 금수산 참배를 했는데 그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거기 맨 끝에 김여정 부부장이 서 있어서 아직도 건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을 그 내북 체제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원 투입할 곳이 많은데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는 건 부담이고 또 그만큼 지금 자원의 여력도 없을 거예요. 따라서 노동조계대나 비정규기관 중심으로 약식으로 준비기간도 뭐 며칠밖에 안 돼.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존재감 부각 정도,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이 정도 선에서 행사성으로 볼 소지가 있고요.
또 북한이 지난달이죠. 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때도 도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열병식도 비교적 과거와 비교해서 조용히 치렀는데 이 남북관계, 또 미북 대화 재개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실 좀 엇갈린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이나 또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이제 위기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 연합군사훈련 이후에 북한이 저강도든 어떤 형태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또 지적한 적이 있지만 물론 이번 열병식 조용히 치렀다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 도발을 안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나 미북 대화 관련해서 어떤 재개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또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북한이 어떤 메시지도 한국 또는 미국에 대해서 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북한의 기조는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이것을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제재 해제라든지 연합훈련 중단 아닙니까? 이것을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예.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열병식 행사에서 어떤 특별한 움직임 없이 조용하게 또 메시지 없이 치렀다는 것이 대화 재개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북 제재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논의가 있느냐 이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러시아 그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통을 인용해서 코로나와 그 대북 제재로 북한 내 어려움이 이제 극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지난해 그 12월이죠. 당시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 결의안 초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상황이 상당히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그 제재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의안 초안에는 물론 해산물 또 북한의 그 해외에 있는 인력 또 수산물 수출 여기에 대한 일종의 그 해제 결의안을 당시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와 비슷한 움직임이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7년 12월 이 대북 제재 결의는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을 했기 때문인데 왜 이제 와서 이 제재 완화를 이 논의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그 중국과 러시아는 상황 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 변화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12월 대북 제재 결의가 이제 안보리에서 북한에 관해서 채택한 마지막 결의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 바로 직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거에 대한 그런 제재 결의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거의 3년, 4년 가까이 돼가죠. 그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없었지 않느냐.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장거리 미사일 또는 핵실험이 그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정 변경, 그러니까 그 대북 결의에 이제 가역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시험 발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이 가역 조항을 발동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비핵화의 가동을 다시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최근 브리핑이라든지 또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 등을 통해서 이에 관해서 계속 같은 주장을 펴왔습니다. 가령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에 지난주였죠. 정례 브리핑에서 하루빨리 안보리 결의에 가역 조항을 발동해서 제재 조치, 특히 민생 영역의 규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왕이 부장은 현재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안보리 대북 제재의 가역 조항을 조속히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대북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의 입장은 이 남북한이 소통을 재개하고 또 북한 내 인도적 우려가 있다거나 이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핵 개발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고 따라서 대북 제재는 계속 이행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이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게 북한의 뭐 경제난, 이 버티기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과 러시아, 미국, 유엔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한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 이제 2017년 그 12월입니다. 당시에 그 상당히 강한 고강도 제재 조치를 취해서 북한의 석탄 수출도 막고 또 석유 수입 같은 경우는 한 50% 줄이서 지금 북한에 그로부터 지금 한 3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나오는 그 보도, 분석 이런 것을 보면은 북한이 상당히 그 처음 한 2, 3년은 뭐 그럭저럭 버텼습니다만은 작년 한 10월, 가을께부터 상당히 그 어려움에 봉착했지 않느냐 이런 관측과 그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대놓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아마 이런 것을 갖고 아마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당신들이 좀 나서서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과 러시아도 이런 것을 유엔 안보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가 12월에 낸 그 대북 제재 완화 그 결의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조치가 몇 가지 나옵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섬유 수출, 북한의 섬유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었는데 이런 것은 좀 해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다른 것은 외화벌이 그 일꾼들을 그 북한에 다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완화해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그 간접적으로는 북한의 그 의도 이런 것이 좀 반영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북한의 상당히 어려운 경제난이 이런 움직임과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식량이 이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대북 식량 지원 문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관한 진전은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지원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 예.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북중 국경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 내 주재하고 있었던 외국 외교관들 또는 유엔 산하기구의 직원들조차 평양을 떠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북한으로 물자나 인력이 반입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고요. 그리고 UN에서 인도적인 지원 문제, 백신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별 UN 그 관련 기구의 활동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그 이제 코백스라고 하는 국제 백신 공유 기구를 통해서는 이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북한이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발생이 한 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을 극도로 우려하고 또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장기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히 가중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식량난과 함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데요.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일각에서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현재 논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맹방인 중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 식량이라든지 유류 이런 부분을 좀 그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나 추정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3천만 달러 상당의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발생한 것인지요?
네, 미국 그 재무부 산하 기관이죠. 해외 그 자산 통제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최근 밝힌 겁니다. 여기서는 그 북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란이 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여러 나라의 제재를 그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 기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미 의회가 정한 법에 의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그 자신들이 그 동결한 외국의 자산을 내역을 그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자금을 약 3,100만 달러 정도 동결하고 있다 이렇게 그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그 전개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미국의 그 재무부가 북한의 그 제재를 위반한 예를 들어서 유조선이라든가 또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또 금융 제재 미국의 그 금융망을 통해서 송금하려는 이런 그 자금들을 동결했고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그 쌓인 것이 3천만 달러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대해 자격정지 조치를 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IOC의 수장이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8일 제네바에서 징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바흐 위원장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is suspended until the end of the year 2022.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이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아, 올림픽에 불참을 하면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겁니까?
예, 올림픽은 사실 그 각국이 여기에 참가할 권리도 있지만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올림픽에 참가해서 다른 선수들과 겨뤄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북한의 경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해서 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 자체가 북한이 자기네 그 내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한 것뿐이고 IOC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했다는 그런 보도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물론 코비드 상황에서 그 북한이 지금 극도로 국경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입장 표명에서 밝힌 것처럼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또 이를 통해서 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IOC 차원에서는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부과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릅니까?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격정지, 그러니까 IOC가 북한의 그 국가올림픽위원회 NOC에 대해서 이제 자격정지를 취한 건데요. 두 가지를 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올림픽을 비롯한 이제 국제 경기 출전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도 좀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IOC하고 다시 또 뭐 협상을 해서 한다든가 뭐 그러면 출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이런 그 국제 경기에 출전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그 금전적인 문제인데요. 국가올림픽위원회 그러니까 북한의 그 올림픽위원회가 IOC로부터 이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그 IOC는 북한을 포함한 그 각국 그 선수단에게 올림픽 솔리더리티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이제 훈련을 하고 그 선진 기술을 배우려면은 외국에 나와서 경기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연 돈이 들죠.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 예산이 부족한 나라들이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IOC가 올림픽 솔리더리티다 이런 이름으로 이제 그 금융 지원을 해서 이 자금으로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고 또 장비도 구입하고 이런 훈련을 해봤는데 이것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거고요. 하나 또 이제 돈 받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올림픽에 출전하면은 그 출전 배당금을 받습니다. 뭐 그 선수단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출전 배당금 또 올림픽 솔리다리티 이런 걸로 해서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들 아마 IOC로부터 연간 한 수백만 달러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그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북한 그 NOC 그러니까 북한의 올림픽위원회가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살림이 좀 쪼달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이 전문가 분석들을 보면은요,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 또 미북 관계를 좀 진전시키길 바랬던 그 한국 정부의 구상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관측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단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의 그 문재인 정부가 그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북한과의 관계 또 북미과의 관계 이런 걸로 어떤 하나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로 삼으려는 그 보안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것은 뭐 분명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요번에 그 IOC가 그 북한 올림픽위원회를 징계했다고 해서 그 같은 구상이 다 무산되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보는 것도 좀 그 성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그 올해가 그 넉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기간 중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국 문재인 정부가 여러모로 지금 한반도 문제 돌파구를 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 베이징 올림픽 또 계기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은 넉 달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고 지금 같은 동결 상태 이런 일종의 그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2월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어려운 그런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도 그 징계 조치를 말씀을 하셨지만 자격 정지 징계 조치가 그냥 꽉 묶인 채로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첫째로 그 IOC가 이번에 북한이 그 도쿄올림픽에 불참을 했다고 해서 징계 조치를 내리고 자격증 정지한 건 물론이지만 북한이 나름대로 그 사정이 있는 겁니다. 아 그것은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 선수 보호를 위해서 아 보내지 않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명분 이유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흐 위원장도 그 권한이 나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2월까지 북한과 IOC가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하면은 이 조건을 좀 풀거나 아니면 자격증계 기한을 좀 줄이거나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IOC가 북한의 베이징 그 동계올림픽을 바랄 그 공산이 큽니다. 올림픽은 기본적으로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중국의 이웃인 북한이 참가하는 것은 IOC도 내심 바라고 있을 공산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이 그 남북관계나 한반도 상황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너무 좀 성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계속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14일부터 1박 2일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동남아 순방길에 들르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 방문 14일, 15일 이틀간의 일정은 앞서서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를 방문한 이후에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10일부터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시점에 지금 왕이 부장이 동남아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순방국 중에서 베트남하고 싱가포르를 보면 지난달에 카말라 하리스 미국 부통령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지금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말하자면 강한 견제 차원에서 주변국들에 대한 외교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중국도 이제 미국이 중심이 된 자국 포위망에 좀 대항하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는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입장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동맹으로서 핵심 동맹으로서 안보 문제를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요. 또 중국 역시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때문에 중거리 외교라 그럴까요? 등거리 외교. 이 등거리 외교를 사실상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말하자면 구애라고 할까요? 이런 상당한 말하자면 공이 지금 한국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왕이 외교부장의 방북 소식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번에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은 그 평양은 가지 않습니다. 왕이 부장이 이번에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이렇게 4개국을 순방을 하는데요. 평양은 가지 않습니다. 다만 보면은 왕이 부장이 이미 그 지난 5월이죠. 그 베이징에서 북한의 그 새로운 대사로 부임한 리용남 그 북한 대사를 만나서 면담도 하고. 당시 그 면담 장면을 그 사진을 찍은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왕이 부장과 그 리용남 그 북한 대사가 팔짱을 끼고 굉장히 그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해서 이런 것을 공개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가진 않지만 북한이 그렇다고 뭐 이거 갖고 상당히 뭐 섭섭해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엊그제가 이제 99절이었는데요. 99절 때 그 시진핑 주석이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가장 바라는 거기에 보면 경제 지원 이런 것이 이제 바라고 있을 공산이 큰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이 북한 인민들의 그 복리민복 그러니까 경제적 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의지가 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북중 관계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그래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하면서 주요 어떤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서울 방문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서울 방문 건이 현안으로 대두돼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도 코로나 그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논의는 당연히 될 거지만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국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역시 그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되겠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양자 간의 논의로는 사실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어떤 긴밀한 협의 없이는 그 한계가 있는 만큼 미북 협상 재개 또 남북관계에서 대화가 재개되고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측의 협조를 좀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한 소식과 함께 대북 제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북한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소식 등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현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수영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모두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29대 워런 하딩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부인 플로렌스 하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감이 못되는 남편을 부추겨서 출마하게 했고 사사건건 간섭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플로렌스 하딩을 소개해드립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1921년 3월 호기심에 찬 군중이 백악관 안을 기웃거리자 직원들이 급하게 창문을 가렸다. 그 모습을 본 퍼스트 레이디 플로렌스 하딩 당장 창문 가리개를 치우라고 지시했는데 백악관은 국민의 것이고 모두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거였다.
네, 한동안 백악관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병 때문이었는데요. 새 퍼스트 레이디 플로렌스 하딩은 백악관 문을 활짝 열었고요. 가능한 국민과 어울리려고 애썼습니다. 캐서린 시블리 세인트 조셉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당시에는 백악관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 때 전쟁 중의 조치로 폐쇄했던 건데요. 하딩 대통령 부부는 원래 전통을 되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뜰을 개방했죠. 백악관 잔디밭에서 연주회를 열었고요.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백악관 현관문도 개방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악수를 하곤 했습니다. 취임한 다음 해인 1922년 새해 연회에는 사람들이 6천 명이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그 많은 사람과 일일이 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하딩 대통령 부부를 참 좋아했습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하고 소탈한 대통령 부부. 제임스의 하딩 대통령 부부가 국민에게 준 인상인데요. 두 사람은 실제로 오하이오주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플로렌스는 남편 워런보다 5살이 많았는데요. 1860년에 부유한 사업가 에이머스 클링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플로렌스가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면서 장사를 배웠습니다. 플로렌스가 셈에 능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일찌감치 알아차린 거죠. 덕분에 당시 다른 여자아이들보다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똑똑했고 음악에 관심 많아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피아노를 치곤 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음악학교에 다니기도 했죠.
군림하는 아버지 아래서 억압당한다고 느낀 플로렌스. 19살 나이에 2살 위인 이웃 청년 헨리 누울프와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이 결혼은 곧 실수로 드러났는데 남편 헨리는 변변한 직업도 없으면서 술 마시기만 좋아하는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결국 2년 만에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남편 헨리가 아내 플로렌스와 어린 아들을 버리고 떠난 건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플로렌스의 아버지는 딸이 남자와 달아났다는 사실에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고요. 도와주길 거부했는데요. 다시 역사학자 캐서린 시블리 교수입니다.
아이를 혼자 기른다는 건 힘들죠. 플로렌스가 피아노 선생으로 일하면서 아들 마셜을 혼자 길러보려고 했지만요. 플로렌스의 아버지가 손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마셜이 클링 집안에서 자라납니다. 플로렌스가 따로 살면서 가끔 아들을 보러 가곤 했죠.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워런 하딩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마침내 결혼하게 되죠. 워런 하딩은 플로렌스가 아들을 둔 이혼녀였고 자신보다 5살 위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플로렌스의 아버지는 이 결혼도 반대했습니다. 워런 하딩이 좋은 남자긴 했지만 그저 작은 신문사나 운영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워런 하딩의 아내가 된 플로렌스는 남편의 신문사 일을 도왔습니다. 구독과 광고 부문을 도맡아 일하고 직원들을 관리했는데요. 워런 하딩과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신문사 일에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당시 여성으로서 드물게 독립심이 강하고 야망이 있었지만 워런 하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문사 발행인으로 일하면서 만족해했는데요. 균형 있는 기사를 썼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고요. 연설도 잘했습니다. 플로렌스는 남편의 그런 능력을 살리고 싶어 했는데요. 남편에게 정치인으로 나서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워런 하딩이 오하이오주 의회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됐고요.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도 나갔는데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죠. 그리고 1912년이 되면 헌법이 바뀌어서 연방 상원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시작하는데요. 1914년에 하딩이 출마해서 오하이오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면서 하딩 부부가 워싱턴 DC에 와서 살게 되죠. 워런 하딩은 연방 상원의원을 지내고 바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첫 번째 경우였는데요. 친구들이 하딩에게 대통령 선거에 나가라고 부추긴 겁니다. 사실 하딩은 별로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내 플로렌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연설문 작성을 도왔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919년에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19조가 통과됐기 때문에 플로렌스 하딩은 대통령 선거에서 남편에게 투표한 첫 퍼스트 레이디가 됐는데요. 1920년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워런 하딩은 아주 큰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잘생긴 외모로 여성에게 인기가 높았기도 했지만요. 당시 전쟁과 복잡한 국제관계에 지쳐있던 미국인들이 모든 것을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한 하딩을 택한 겁니다.
하딩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아내 플로렌스 하딩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이닥쳤다. 대통령이 연설문에 한 단락을 삭제할 때까지 방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버텼는데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으로 제한하자는 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였다.
네, 플로렌스가 남편 하딩 대통령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일화인데요. 세인트 조셉 대학교 역사학과 캐서린 시블리 교수는 플로렌스 하딩의 영향력이 안 좋은 쪽으로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렌스 하딩은 공작 부인이란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워런 하딩이 아내를 그런 별명으로 불렀죠. 그래서 플로렌스가 남편에게 모든 걸 지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한다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 있을 때 플로렌스의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신장염이 재발했거든요. 몸이 아파서 오전 10시나 11시가 돼서야 간신히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회의에 참석하기 힘들었죠. 또 1921년에 하딩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이자 반전운동가였던 유진 뎁스를 사면한 일이 있는데요. 플로렌스는 뎁스를 사면하는데 반대했습니다. 만약 플로렌스가 남편을 마음대로 움직였다면 뎁스 사면을 막을 수 있었겠죠.
남편이 내 말을 들을 때는 일이 잘 풀리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돼요.
플로렌스 하딩이 백악관 직원에게 한 말로 알려졌는데요. 확실히 플로렌스는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요. 어느 정도 남편 하딩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남편을 설득해서 여성 전용 연방 교도소를 세우게 했고요. 강요 임명 과정에도 관여했습니다. 플로렌스가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도 있었는데요. 재향 군인 국장을 맡은 찰스 포브스가 보훈병원 예산을 횡령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재향 군인 국장 부정 사건이 일어나서 포브스가 사임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알버트 홀 내무장관이었습니다. 상원의원을 지낸 사람인데 하딩 대통령과 가까운 친구 사이였죠. 홀 장관이 뇌물을 받고 민간기업이 국유지인 T4돔에 들어가서 석유를 캘 수 있게 허가해 준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하딩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에 열리는데요. 그 전부터 소문이 돌고 있긴 했습니다.
하딩 대통령도 이런 친구들의 부정을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친구들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하딩 대통령은 이런 행정부 관리들의 부정이 일반에 알려지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1923년에 미국 서부로 연설 여행을 떠났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겁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사망하자 여러 억측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망신당할 걸 우려한 아내 플로렌스가 하딩 대통령을 독살했다는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저는 플로렌스 하딩에 관해 연구하면서 남편을 독살했다는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플로렌스가 대부분의 서류를 불태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워런 하딩에 관해 글을 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바로 그 다음 해에 플로렌스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러면서 하딩 대통령의 적이었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글을 쓸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같습니다. 플로렌스 하딩은 무척 강한 여성이었고요. 다른 퍼스트 레이디들이 하지 않은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할리우드 배우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첫 퍼스트 레이디였죠. 또 여성들의 정치 모임에 성명을 써서 보낸 첫 대통령 부인이기도 합니다. 플로렌스 하딩은 여성이 투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당에 속해서 활동하길 바랐습니다. 재향 군인의 복지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동물 보호를 위해서 애쓰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9대 워런 하딩 대통령 부인 플로렌스 하딩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이란 핵시설내 감시 카메라에 새 메모리 카드 설치 등 제한적인 핵 사찰에 합의했습니다. 라파엘 크로시 IAEA 사무총장과 무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 청장은 12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합의에 따라 IAEA 사찰단의 이란 핵시설 내 감시 카메라 보수와 저장 매체 교체가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었던 오래된 미신고 시설 내 우라늄 흔적에 대한 설명과 2015년 이란 핵합의에 따른 감시 장비에 대한 조속한 접근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핵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핵합의 이행을 계속 축소했으며 지난 2월부터는 IAEA의 핵시설 사찰을 제안하고 5월에 핵사찰 종료를 선언했었습니다. IAEA는 지난달 이란이 우라늄 비축량을 계속 늘리면서 농축도 60% 이상의 무기급 수준에 근접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 인도적 협력 추진 협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노기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밝혔습니다. 노 본부장은 12일 미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일본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북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도 이런 한미 간 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한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3일 도쿄를 방문해 노기덕 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와 북한 정권의 납치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 등을 겨냥한 여객기 테러로 3천 명의 희생을 낳았던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11일 미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미국 대통령들은 11일 뉴욕과 펜실베니아 등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9.11 테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단합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위대한 힘이라며 분열이 아닌 미국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테러범이 몰던 여객기가 추락한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의 들판에서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9.11 당시 현직이었던 부시 전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너무 나이가 어려 당시 상황을 떠올릴 수 없는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복잡한 감정을 묘사하기 어렵다면서 파괴적인 공포에 대응한 용기와 친절에 대한 경외감, 악의 뻔뻔함에 대한 충격과 이에 대응한 미국인들의 영웅적인 행동과 품격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테러범들은 납치한 여객기로 워싱턴의 연방의사당에 자폭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승객들의 저항으로 여객기가 생크스빌의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미국은 20년 전보다 안전해졌다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BOE에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BOE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의 국방과 타격 능력은 모두 진화했고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설이 돌던 국제테러조직 알카이다 지도자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9.11 테러 공격 20주년을 맞아 새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투쟁을 하는 지하디스트 감체 사이트 인텔리전스 그룹은 알 자와히리가 11일 공개된 영상에서 예루살렘은 절대 유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트는 또 알 자와히리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도 언급했다며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2월에 탈레반과 철수 등의 통화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최근에 녹화됐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알 자와히리가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발생한 미국 대사관 폭파 등 다양한 테러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최대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지명 수배 중입니다. 타이완 남동쪽에서 북상 중인 태풍 찬투가 오는 16일쯤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고 한국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찬투의 최대 풍속이 초속 50m로 매우 강력하다며 15일에서 16일쯤 제주도 부근이나 한반도 남쪽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